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4면에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나오미와 룻은 남편을 잃게 됩니다. 남편을 잃으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만큼 절망스럽고 절박한 경우가 어디에 있을까요? 더군다나 남자의 노동력이 자산인 그 시대에 힘이 약한 또 연약한 여인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처지이다 보니까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을 모압 자기 가족에게로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한 것은 말은 나오미에게 하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아서 알듯이 돌아왔지만 사실 암울한 현실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이제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내가 죽은 후에 룻은 어찌 될까라고 하는 이러한 염려를 그 마음속에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나오미가 보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룻이 이삭 나달을 주소로 간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나오미는 이를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고백을 한 것을 보면 나오미는 이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둘 만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오미는 룻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룻을 불러서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인 것을 가르쳐주고 이제 타작이 다 끝나면 밤에 보아스가 누워 잘 텐데 그 곁에 가서 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오미에 대한 말에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나오미가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형제가 아들이 없어서 죽으면 그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 그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성경 전반적인 부분을 볼 때 이 나오미가 계대 결혼을 염두에 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보아스가 부유한 재력가이기 때문에 이 룻과 맺어주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남편을 잃은 룻이 슬픈 애도의 기간을 다 보내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한 남자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룻의 생애를 보면 여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제는 좀 더 나은 삶의 자리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도들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지만 이제 성공한 인생으로의 전환이 어떤 모양으로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일을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많이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까지 이 룻기의 말씀을 처음부터 찬찬히 살펴오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저희들이 돌아본 것은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여인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인데 이 여인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지 않는 은밀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녀의 삶 속에 대단히 크게 녹아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섭리하시고 또 상황을 통하여 섭리하시기도 하고 또 정확한 때를 통하여 섭리하시기도 하십니다. 룻기에서 드러나는 말씀은 룻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한 사람의 생애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룻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장차 펼치실 구속 역사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방 여인이 조상으로 들어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유대의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지 못해 결국엔 저주 가운데에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룻을 이스라엘의 조상의 계보에 불러들이시고 있습니다. 이 룻을 통하여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룻만 있는 건 아니죠. 이미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라합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이라고 하는 문제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숨길 수 있는 수치라고 하면 숨기려고 하고 또 가리울 수 있는 허물이라고 한다면 가리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 허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어떠한 수치와 허물과 부끄러움이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것들을 그 어떠한 실패 없이 다 이루어내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리요 생명이요 영광이요 그리고 은혜가 되게 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나오미와 룻, 또 룻과 보아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철저히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그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이불을 들고 곁에 누운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란 보아스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때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룻이 말하고 있는 옷자락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전에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며 온 내게 온전한 상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는데 그때 쓴 여호와의 날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같은 단어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룻기를 쓰고 있는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도움을 받고자 하러 들어오는 룻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이 룻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는 그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매칭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안 놀라시는가요? 이게 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룻에게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의 보아스를 통하여 룻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이 허투루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은혜를 쫓아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내용은 룻기 2장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있는 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도와주면 좋겠어. 이 정도의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들, 그러나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또 다른 손길들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부족하지 않는, 모자라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이 같은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물을 자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모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날은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레위기 25장 앞부분에 보시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6년 동안 밭에 파종하여 수확을 거두다가 7년째가 되는 해에는 파종하지 않고 그 땅이 쉬어 안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어떠한 소출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파종하지 않았는데도 그 밭에서 소출이 있게 되면 그것을 거두지 말고 그 밭에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왜 거두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안식일의 소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소출은 나만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남종이나 여종,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가축, 그리고 여기에서 더 확대되어서 내 지경 안에 거하는 들짐승까지도 와서 그 안식년에 소출을 마음껏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일곱 번이면 49년인데 그 다음 해인 50년째를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희년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해로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참 자유가 선포되는 날로 삼고 계십니다. 이 희년에도 물론 파종하지 않고 소출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종들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자유가 주어지고 빛이 있다면 그 빛이 탕감을 받습니다. 또 자기의 토지가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토지도 되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이 있은 후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25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토지를 팔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부딪히게 되죠. 토지는 팔지 말아야 합니다. 토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업을 영원히 받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받았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기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래에 내가 거류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래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풍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울타리가 굉장히 견고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근데 기업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궁핍해집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기업을 팔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 하나의 단서가 붙습니다. 언제든지 그 판 것을 다시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다시 기업이 내게로 돌아오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할 수 없고 나와 가까운 친족이 대신 물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족이 물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풍성하게 되었을 때에 다시 값을 주고 물러서 찾아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친족도 할 수 없고 나도 풍성해지지 않을 때에 결국 50년이 지나서 희년이 선포될 때에는 다시 이 기업이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방법 모두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갚지 않고 친족이 나를 대신하여 물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은혜이고 궁핍한 가운데 있다가 다시 내가 풍성하게 되어 그 판 것을 되찾아 물로 올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친족도 나도 할 수 없는데 결국 하나님이 거룩한 해로 선포하시는 그 희년에 내 기업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이 꼬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 속이 꼬였나 안 꼬였나. 내가 가까운 친족이 되어서 그걸 다 물러주면 나는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대신 물러주어서 나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 다 물러줘도 내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한테 돌아가는데 내가 뭐하러 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은 이 규례에 관한 약속을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 손해보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너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입니다. 너희의 생애가 내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보고 깨닫는 자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의 생애가 된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졌음을 그래서 내가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고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늘 감사기도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계속 머물러서 이 은혜의 고백을 놓치지 않고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뒤따라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난을 겪게 되면 그 앞에 있었던 이 은혜의 감사의 고백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무지함이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처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 같다, 달라지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리에 올가매어 둡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바뀌지 않는 것 같아. 결국 그대로인 것 같아. 이거 누가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보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내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볼 때 바뀌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여전한 그 모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고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은밀한 하나님의 섭리의 한 면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일 때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왕이 되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수십 년의 세월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보호받고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더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헤매야 되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었고 또 나중엔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블레셋으로 망명하게까지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이나 시편의 기도에서 볼 때 그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수염에 침을 흘리고 미친 채 하면서 나와야 했던 그 다윗의 심정이 무엇이었을까 돌아보면 정말 그것은 수치이고 상처만 남은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본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고난과 또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절망과 그 고난에서 자신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다윗이 보고 있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낙심과 절망밖에는 없는 이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여정이요, 과정이요,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다윗에게 보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이 길을 거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 다 없애고 모든 낙심과 절망하는 것들 다 잘라버리고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때에 칭송을 받고 왕이 되었으면 이 다윗이 순전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신앙 고백을 드리고 살 수 있었을까?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훈련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신앙의 길을 이 다윗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만나로 먹이시고 바위에 생수로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고개가 먹고 싶다 할 때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니 하니 모세마저도 이 수많은 백성을 어떻게 먹이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생애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동일한 섭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절벽처럼 만나는 그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벽,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비명 지르는 것밖에는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내시고 또 우리를 깎아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생애 속에 담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기억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저는 담대하게 이것을 내 안에 숨긴 보물이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보물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물이 다듬어지고 드러날 때를 향하여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놓으신 보물이 얼마나 큰 은혜로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가? 내가 아파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지금은 내가 볼 때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여전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그리고 이 기도가 성취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귀한 말씀들이 이 룻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생애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같은 귀한 고백을 가지고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울어야 할 땐 울어야겠죠. 아파서 소리 지를 땐 질러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끌고 가신다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한 걸음씩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룻의 생애를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그는 도움을 받아야 할 나약하고 힘없는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룻의 생애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놀라우신 그 신비하고 비밀한 뜻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적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와 섭리를 통하여 우리를 복되게 만드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변할 것 같지 않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 고통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시련과 환란의 아픔이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숨겨두신 그 보물을 은혜 가운데 빛이 발하기를 날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걸어나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신 대로 그 은혜를 여일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